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을 누리는가 말씀하시는데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는 말 그대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11절부터 상세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박해 내용은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욕을 한다, 또 박해를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단지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미래가 암울해지는, 미래를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곤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박해들 중에 특별히 말로 당하는 것, 이것 한 가지를 먼저 우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전개될 현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박해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 처음 받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속이 많이 상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곤 합니다. 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신분제 사회이고 또 많이 문명화가 안 되어서 사람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곤 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꾸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말을 험악하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곤 합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들이 성도들로부터 참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특별히 박해를 당할 때 그 중에서도 말과 관련해서 어려운 것을 들었을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사실 박해뿐만이 아니어도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참 모처럼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으러 편의점을 갔으니까 가봤더니 다 중학생들이 막 드글드글 다 앉아 있더라고요. 다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라면을 먹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내가 이게 라면을 먹고 있는 건가 욕을 듣고 있는 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한두 녀석이 욕을 해야 뭐 한두 녀석한테 얘기를 하지 이거는 뭐 다 같이 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에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막 약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 얼마나 듣기 어려울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대체 왜 박해를 받는가죠. 이 10절을 보면 주님이 명확하게 명시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의를 위하여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건 전제가 있죠. 내가 무언가 의로움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데 사람들은 악한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의로운 마음을 품었거나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11절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박해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무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된 무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 편이 아닌데, 내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불신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히 뭔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다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는 정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의로움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당하는 박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상황,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앞부분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처지예요. 태어나서부터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었거나,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박해를 받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내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그냥 어중간하게 따라갈 때에도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조금 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예전에는 받을 필요가 없었던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 두드러지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두드러지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안 된다면 굳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건 사실 엄밀하게 현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후반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 갖고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고 제자답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답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죠. 또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또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서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지거리를 듣는 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욕을 안 듣고 박해를 당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 좋아지라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를 행하고 믿음을 가지면 항상 좋은 결과만 생기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가라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언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갈등을 안 하려면 애들한테 애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면 된다.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가 오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가서 오락해라. 그러면 아주 사이가 좋겠죠. 근데 아이는 꼭 부모를 속여서라도 PC방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내 자식이다 보니 어떻게든 끌어다가 책상에 앉혀놓고 좋은 인생 살라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이랑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이와 편안하게 지내려면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상책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여서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박해를 당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봤을 때뭐 나에게 특별히 좋은 게 없는데도 의롭게 뭔가를 행동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팔복 선포하신 내용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누군가가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누가 천국을 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주시겠죠. 천국을 갖고 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팔복 선포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제자답게 행동을 할 때, 그때에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사람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선을 행해줬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왜 이게 복이 되냐면 지금 이 땅에서 고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제 조금 뒤에 미래에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끝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설교 시간에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선지자들이 과연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선지자처럼 되고 싶어 그런 선지자가 있으신가요? 가끔 제가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세례요한처럼 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으신 분 이사야처럼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용기 있는 분은 저는 이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또 묻는다고요. 그러면 성도분의 아들이 이사야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이사야처럼 하고 제 아들은 이사야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주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10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땅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되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마음을, 관심을, 가치를 지금 이 땅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미래 하늘 그리고 주님께 두어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네 가지는 내가 현재 어떤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반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제자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조금씩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항상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긍휼히 여겨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할 만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잘 권면하는 것,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할 만합니다. 근데 조금 조금씩 자꾸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 마지막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두면 설령 지금 당장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저 자신도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견뎌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당한 피해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인지라 우리가 뭐라고 따꾸러지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긍휼히 여겨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회개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의로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귀한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우리 삶에 또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또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도무지 여덟 번째 복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통당하면 고개를 돌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서라도 잠시 주님께 등을 돌리고서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의로움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설령 손해보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당하고 또 우리가 힘겨워했던 모든 이와 같은 박해들, 손해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케 하셔서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